네, 씨 뿌린 자의 비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를 바꿔서 변화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 없이 오는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노력이 없이 오는 변화. 예,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생명, 다스림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가동이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을 때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했지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생명이 이렇게 넘쳐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약속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 다스림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민들레 씨앗이죠. 예, 씨앗인데 씨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씨는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또 씨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를 말씀과 비교하는 거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담긴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요? 씨인데 말씀이라고요. 자, 씨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실레네 스테노필라라는 꽃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 발견됐는데요. 이게 3만 년 정도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지구의 역사가 몇년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 반감기 이런 걸 따져보니까 한 3만 년 전에 예, 발견된 씨인데, 이게 얼음층 밑에 있었습니다. 녹아서 발견돼서 심었더니 저렇게 났습니다. 또 옆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건데, 고려시대 때, 지금도 한 700년 전이죠. 연꽃입니다. 가야 지방에서 발견된 건데 심었더니 저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씨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씨에는 생명, 이 자연 만물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씨로 보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안에는 수많은 씨들이 있어요. 그 영역에 씨들이 있는데요. 이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적인 모든 것들이 그씨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은 씨인데, 구원, 부요, 치유, 생명,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땅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비교하는데요. 자, 여기 우리 마음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씨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씨를 어떻게 마음에 심느냐? 그러니까 저거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음에 심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마음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와서 치워버리는 거죠. 그 자라지 못하도록. 그게 길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천국 비유에 씨뿌린 자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도 보니까 대개가 뭐라고요? 오늘날 교회 대개 성도님들의 밭이요. 길가입니다. 충격이에요. 집회 때마다 말씀을 듣는데 전혀 마음에 신겨지지 않아요. 이게 충격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깨달으려 하니까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서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에 가서 집중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길가밭이.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수없이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상태에 있는 게 뭐라고요?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뭔가 하면 카르디아라고 하트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마음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 거기에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듣고 지켜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인내로 결실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하면 이 심령에 씨앗이 뿌려지면, 말씀이 박히면 하나님적인 모든 것이 충만한 것에 뭐 있다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말씀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이렇게 붓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겨지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심겨지면. 아니,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그때는 잠깐 돼요. 그러나 그 은혜는 그냥 사라집니다. 우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냥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저 내용들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여기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받아. receive죠. 그다음에 마태복음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 표현되어 있어요. 저기서는 받고, 여기는 깨닫는다 했어요.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걸 말해요. 성령께서 비춰줄 때 깨달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한 것 같은데 기록자들이 달라요. 다르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듣고 받아, 듣고 깨닫는, 듣고 지켜, 이렇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림이. 자, 다시 보면 듣고 받아, 듣고 깨닫는 거, 듣고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변화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 갖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이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를 통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변화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온다고요. 그럼 어떤 분 그래요? 아닌데, 성령님이 변화를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성령이 변화를 주세요. 그런데 말씀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혀서 싹이 나고 자라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을 때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삶에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변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믿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이 신겨지면 자동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노력 없는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앤드류 오맥이 말했던 내용이에요. 노력 없는 변화라고. 자, 여기 빙산입니다. 자, 빙산에 보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게 한 9분의 1 정도 되고요. 물 안에 있는 게 한 10분의 1 정도 되고 10분의 9가 물 속에 있대요. 자, 이걸 왜 그런가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의식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기억하고 느끼고 있는 일 모든 거 있잖아요. 그냥 인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게 의식의 영역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각의 영역, 마인드의 영역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무의식의 영역. 이거는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은 안 나더라도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래요? 마음의 영역이래. 근데 이 두 가지 영역 모두 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 두 가지 영역이다. 근데 우리가 의식의 영역,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의식의 영역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지나면 또 잊어먹잖아요. 다시 또 외우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의식의 영역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무의식의 영역까지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러려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의 말씀이 심겨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요 말씀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자라야 돼요. 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생각과 내면을 바꾸면, 말씀으로 생각과 내면을 바꾸면 변화가 나타나요. 그냥 자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이 뿌리가 영양물을 발동해서 올려서 자라잖아요. 애를 안 써도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 없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생각과 내면에 채우면, 심으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미 우리 새 생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혼의 영역에 말씀으로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저 말씀을 채워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말씀에 헌신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회개한다 그래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뭐 괴로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걸 회개를 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고 회개는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바꿨잖아요. 의식과 무의식 속에 말씀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내 몸과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씨뿌린 자의 비유 얘기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이 떨어졌는지 영 재미가 없네요. 예, 노력 없이 오는 변화. 자,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게 보통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뭐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애를 써요. 자,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요,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아까처럼 심어지면 자동적으로 자라면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원어상에 메타모르파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럼 봅시다. 자, 이걸 변형, 변태, 변성 이렇게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전에. 자, 애벌레가 누에가 돼가지고 고치가 돼서 나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애벌레가 나비가 돼버려요. 완전히 이렇게 땅에 있다가 이제는 공간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변화라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 획기적인 변화를 말해. 그래서 저 단어가 쓰인 게 몇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었잖아요. 그때 저 단어를 썼어요. 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또 마가복음 9장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물론 저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때 모습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머리도 갖다 가슴에 대고 막 들어 눕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렇게 못했어요. 완전히 그냥 쓰러졌어요. 죽는 자같이. 왜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 거룩하고 그 장엄한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은 육신에 감춰져서 몰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 모습이 저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성경에 변화를 강조하는 두 구절이 있어요. 이 두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자, 먼저 롬 이 성경에서 두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다는 것은 이렇게 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증명하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요 마음은 누스라고 원어상의 누스입니다. 요거는 마인드도 아니고 하트도 아닌데, 자, 마인드도 아니고 하트도 아닌 어떤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나 조금은 생각적으로 마인드 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고체계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렇게 이성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틀을 잡아요. 어떤 가치관을 가져요. 그게 이렇게 창문처럼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 지나가요. 지나갈 때 거기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 마음이 누스라는 단어예요. 그 녀석이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생각이 아니고 생각도 어떤 틀이 있어요.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저 하트라고 돼 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라고 번역 해놨거든요. 생각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해서 마음 쪽으로 해놨어요. 왜? 요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뭐라고요? 생각이 굳어져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생각이 틀린 게 많아요. 우리는 정적으로 하고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 내 편 안 들어주면 화가 나. 왜요? 이게 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지 그런지 아니야. 그냥 내 편 들어야 돼. 그게 우리 의식인 거예요. 또 우리 주변의 어떤 나라는 거짓말을 해야 된대. 그게 사람이 사는 방식이래. 거짓말을 안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래. 그 나라는 그렇게 해요. 이게 다 뭐예요? 그 속에 어떤 가치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고요. 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달라요. 또 이게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생각이 달라. 이게 다 뭐라고요? 누스, 사고체계예요. 이게 뭐로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 원래 사고체계로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예요. 그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오면서 세상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돈을 추구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변화가 돼요. 그게 안 바뀌어지면 몇 수십 년 교회 다녀도요 안 바뀌어져요. 구원은 얻을지 몰라요. 근데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또 한 군데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저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 얘기입니다. 수건을 썼는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모세의 얘기는 뭐예요? 구약 얘기예요. 구약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신약은 어떻다고요? 수건을 쓰면 안 된다고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뭐지요? 우리는 주의 영광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오면서 쫙 오면 주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물론 주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 단어를, 저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환하게 오시겠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는요,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볼지도 몰라요.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아 이게 자꾸 좀 약이 떨어졌나 봐요. 영광의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으로 변화되는데, 자 더 봅시다. 주의 영광을 보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으로 보는 것. 자 십계명으로 보는 때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수건을 가렸다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해요. 신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도하다 보면 영광이 오겠지, 그것만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봅시다. 이런 겁니다. 수건을 쓰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막 찔려. 정죄감이 와.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 아,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야단칠 것 같아. 하나님 뭐 병도 주는 것 같고 재산도 뺏어갈 것 같고 막 두려워. 요거는 뭐예요? 수건을 가린 얼굴로 보는 거예요, 이걸.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뭐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마른 막대기도 못한 이 죄인을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수건을 벗지 못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 십자가만 바라봐요. 십자가가 이 죄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이 죄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요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요? 수건을 가린 얼굴로 신약을 보는 거예요. 구약은 그랬어요. 구약은요, 말씀이 뭐라고요? 정죄했어요. 말씀대로 못 살면 벌이 오고, 하나님의 야단이 오고, 징계가 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구약의 모세가 얼굴을 가린 형태의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안 열려요. 왜? 하나님이 벌 주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하면 야단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친밀함이 안 열려요. 이 구약 사람들의 친밀함 별로 안 열렸어요. 다윗이나 뭐 요런 사람들 정도 했지 다들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 보면 죽는다 생각하고요 다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이사야조차도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신약을 야고보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자, 그래서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 자,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바로 뭔가 하면요. 신약이고 복음이 말해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율법은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요.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서 야고보가 저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수건을 벗은 것으로 우리 수건 벗어야 돼요. 수건 벗은 상태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성경을 보면 말씀이 제시하는 정체성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요. 또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러지요. 근데 구약식으로 보면 수건을 가리고 보면 나 죄인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면 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네. 난 옛사람이 아니네. 나는 의인이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네. 이게 보인다고 해요. 내가 뭘 잘 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성경을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신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제시하는 내가 부족한데요. 내가 뭐 행기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의 그 눈 시선 한만만 해도 내가 마음이 빼앗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신약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수건을 벗는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 사람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요. 십자가 죽으러 가는 개념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나서 의롭고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을 알아요. 자기가 부족해도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담대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수건을 쓴 얼굴로 이 신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잘못하면 야단치고 벌주는 것처럼 생각해.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그 사람.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변해요. 아까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고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내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박혀있는 이 생각들을 부숴버리고 견고한 진이 있던 걸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해요. 이게 틀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다르게 표현하는데 뭐라고요? 구약식으로 보지 말고 신약의 은혜의 복음 아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동역자로 삼고 우리의 성전 삼으신 이런 존재로 이 존귀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령에 하나님적인 모든 것이 충만한 씨앗이 우리 속에 박히면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심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심는 거예요. 머리에 암송하는 게 심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뭔가 하면 말씀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의식에서 떠나지 않게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무식 세계에 이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또 어땠습니까? 깨닫고 또 어떻습니까? 지키고 인내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세 성경 구절에서.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는 뭐예요? 마음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걸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키고 인내한다는 게 뭐예요? 심은 것을 마음에 계속 붙들어 두는 거예요. 이 작업이 뭐라고요? 묵상이에요. 그냥 뭘 분석하고 이게 묵상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박혀서 내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그대로 주장해 나가고 동의하고 나가는 것이 묵상의 핵심이라고요. 오늘은 표현 안 했지만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 사자가 먹이를 움켰어요. 잡았어요. 자, 먹이를 잡게 되면 사자가 먹이를 잡으면 항상 사자를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는데 하이에나예요. 그다음에 하늘에는 독수리예요. 그놈들이 사자의 먹이를 뺏어가려고 늘 따라다녀요. 그런데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뺏기려고 으르렁거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가라는 뜻이고요.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이게 길이다, 이게 생명이다 그러면요. 절대 놓치려고 하면 안 돼요. 꼭 붙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 고백, 말씀에 동의하다, 심령에 심는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묵상 고백을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동의하면서 말씀을 심령에 붙드는 것이 묵상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한 단어, 한 구절을 자세히 살펴야 돼요. 그냥 안다고 해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여러 번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볼 때 처음 대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읽었으면 어떻다고요? 이 선입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선입견을 봅니다. 그러지 말고 선입견도 내려놓고 처음 성경을 읽는다 생각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구절 하나,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어떻습니까?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따라가야 할 약속이면 계속 동의하고 내 이대로 살겠다 결단한다고 선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옳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자, 그래서 묵상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우리가 저 자세가 없었어요. 이것은 들어요.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저렇게 안 가요. 저까지 가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저거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대조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가면 제 말 듣고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 얘기 듣고 가서 성경을 찾아 성경을 보니 진짜 그래. 그러면요 저는 빠지고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핵심이에요. 근데 대개는 어떻다고요? 설교자가 얘기하면 그거 듣고 그냥 아,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설교자가 저 설교자가 다르게 말하는데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먼저 주장하고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걸 박으시라고 심령에. 자, 두 번째, 묵상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래서 묵상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듣고 그것이 길이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약속이 안 온다고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서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처음 성경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묵상한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속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딱 붙드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사는데 누가 와서 딴소리해. 에이 그거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게 옳다라는 것이 비춰졌으면 누가 뭘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 딴소리 해도 여러분 그거 붙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붙들은 말씀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 붙들고 지키고 그것을 붙들어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결실을 맺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다 합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저에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를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원래는 계명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사는 거예요. 자, 저렇게 살기로 묵상을 했어요. 아, 근데 오늘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지. 하고, 이제 묵상하고 계속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랑합니다. 사겠습니다. 반진도 하고, 하나님께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심는 거예요.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났어요. 자, 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싫은 사람이 나타났어. 같은 교인인데 싫어. 싫은 사람이 나타났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 에이, 저 인간 안 봐. 돌아섰어. 그리고 상종도 안 해. 자, 말씀을 묵상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을 좀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근데 막상 딱 대면하니까 싫은 거야. 안 살고 싶어 그렇게. 그래서 피했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뽑히는 겁니다. 심어놓은 게 뽑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저거. 그래서 심었던 말씀을 반행꼴이 됩니다. 묵상을 열심히 했어요. 막상 딱 현실에 딱 닿으니까 싫은 거야.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심은 말씀이 뽑히는 겁니다. 그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 게 맞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심습니다. 싹이 좀 날라 그럽니다. 집에 가보면 딴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 아예 잊어버리고 딴 생각 방식으로 합니다. 다 뽑혀나갑니다. 그렇게 몇 수십 년을 우리 해왔습니다. 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몰라가지고. 자,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지키지 못한 꼴이 됐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실, 변화가 지연됩니다. 또는 결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길가, 돌자, 가시밭, 그 상태로 끝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내가 정말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마음의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요. 또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쉽게 변화 안 됩니다. 쉽게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내 삶에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인류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달에 가고 뭐 요즘 AI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는 못합니다. 씨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씨의 생명은 사람은 못 만듭니다. 근데 씨가 어떻게 해서 자라는지도 모릅니다. 씨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몰라요. 심었어요. 자, 심었더니 이렇게 날마다 자라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계속 붙들어 놓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안에서 역사해요. 그 믿음이 자라요. 생명이 자라요.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붙들고 계속 고백하고 주장하고 지키기만 하면 돼요. 자, 씨를 땅에 심고 있으면 씨가 자라고 결국 열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삶에 나타납니다. 이 과정을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속에 말씀 묵상해서 마음에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건 우리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심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충실한 곡식이 돼요. 곡식이 될 때 어떻습니까?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해요. 저 얘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고백하며 심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어떤 거는 충실한 곡식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요 과정까지는 뭐예요?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고. 에이 안 되네. 말씀대로 내가 믿어보는데 안 되네. 그러면 오직 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뭐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그게 생명.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육체의 건강. 온몸의 건강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건강뿐만 아니라 부욕해 되고 형통한 삶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묵상,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 끝나갑니다. 식당 기다리세요. 자, 우리에게는요,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빙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이 머리도 심고 심령에도 심어야 돼. 그게 바로 뭐라고요? 묵상입니다. 말씀을 계속 동의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거죠. 쉽게 이런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안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대어 나으리라. 자, 이런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네이션을 갖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을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래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게 생각과 마음에 심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약속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나 들으라고, 본인 들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비추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제 힘이 납니다. 진리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자, 마음에 심은 말씀이 자라나서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고백을 할 때 이런 삶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줄거리 정리하고 어떤 교훈인가 이 정도만 했어요. 그건 아주 피상적입니다.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내 심령에 말씀이 세워지도록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예, 그 삶을 안 사면 믿음 안 자랍니다. 제가 돌이켜보니 그러더라고요. 안 자라요. 정말 안 자랍니다. 세월만 낭비합니다.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깨달읍시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